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었느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열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2학기 그리고 올해 종강입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일상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농사를 짓다가 그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농사꾼에게 나귀를 잃어버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울을 나라의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극히 밋밋한 일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작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주 큰 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울은 사환과 소녀들 또 사무엘 선지자 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신앙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자수성가 없습니다. 또 신앙의 독불장군 없습니다. 모두 다 자수성가 아니고 신수성가? 예,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C번, 우리의 인생에 고생과 고달픔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생과 고달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이 자꾸 꼬이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았지만 없었고 또 찾았지만 없었고 또 찾았지만 없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그 당시에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보석처럼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깊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때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예, 32장 41절. 예, 이제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손들어 보시려고 오신 분. 아, 예, 늘 자주 드십니다.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아멘. 참 신기하죠. 암송할 때는 하늘을 봐야 외워져요. 땅을 봐야 안 외워져요. 네, 또 혹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아, 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또 혹시 여성 구역장님 안 계신가요? 네. 네, 아멘. 네. 한 분 더 해볼까요, 혹시? 계시면? 없으십니까?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바울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예,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왕정 제도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때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사울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A번 하룻밤을 사울과 함께 지낸 사무엘은 그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시고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전 작업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부르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의료 선교사로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먼저 저로 하여금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의사가 되게 하는 과정 후에 이제 너 때가 됐으니 나가서 내 일 좀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 같은 사람 불러놓고 즉 어떻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B번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누가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여호와께서 부으셨답니다. 붓기는 사무엘이 부었는데 예, 당시에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행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분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제가 21년 전인 199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예, 목사를 안수받고 나면 사람들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린 것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역시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 특히 제가 좋아했던 그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그 제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머슴으로 살겠다는 것. 세상의 머슴 되지 않고 또 특정한 사람들의 머슴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10번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 가지 징표는 무엇입니까? 가본 라헬의 묘실 무덤입니다. 무덤 곁에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따르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이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이라 하니라. 예, 사울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만나게 될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 두 사람은 그 구약 성경에 지금도 그러하지만 어떤 법정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숫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지 않고 지금 두 명이었는데 예, 지금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들에게서 들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굉장히 또렷한 인도하심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 아마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아들을 더 걱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버지가 보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나번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구주푼들을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입니다. 앞에는 두 사람, 이번에는 세 사람.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더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니언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사울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합니까? 예, 떡 두 덩이. 그 사울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재로 드릴 것들 중에서 일부를 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대관식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전에 그 왕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은 다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떡 두 덩이를 준다는 모습에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영문은 수비대입니다.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사울이 만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만날 것이요. 예,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입니다. 처음엔 두 사람, 그 다음엔 세 사람, 이번에는 한 무리. 점점 더 사울에게 크게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라본 사무엘이 새 징표가 모두 이루어질 때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성령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예를 들어 삼손에게 성령님 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예,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쓰면은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우리 upon us, 우리에게 내렸다면 지금은 with us, 우리와 함께 in us,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니언번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 예, 원래 예언의 한자어는 미리 예자의 말씀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 미리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미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맡겼기 때문에 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는 것보다 예금할 때 예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너네들은 못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한없이 부담이 커집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누가 맡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물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준 것이면 무엇이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준 거면 다 보기 싫습니다. 만약 선물을 받았는데 누가 주었냐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빨리 마음을 심보를 고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섬김이 아니면 자기 열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디귿번, 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새 사람이 새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디본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고 하며 어떤 말을 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예, 갑은 뒤따라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뜻하고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를 뜻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정신을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바른 수직적인 관계가 바른 수평적인 관계를 보증해 줍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삶과 신앙이 성숙됩니다. 기다리지 못함은 일을 그르치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큰 4번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모습을 증거합니다. A번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길갈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예, 갑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은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뭐 회사나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사람 바꾸지 않아도 그가 새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많이 바꾸어도 새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납은 예, 징조가 다 응하였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인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지만 환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입니다. B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던 사울은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 산당으로 갔습니다. 아마 왕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든 또 어떤 특정한 자리에 앉게 되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앞에서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또 우리가 앉은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C번 숙부의 질문, 사무엘이 말한 것을 말하라는 그 질문에 사울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암나귀들에 대해서는 말을 했고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살짝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두 다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그 말을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부정직해지기 쉽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내가 이익을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면 부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건 신중한 겁니다. 큰 5번 17절에서 27절은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A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예 장소는 미스바고요. 그곳이 여호와 앞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우리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과 삶을 다짐했던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또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의 미스바, 즉 우리 하나님 앞입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여러 모토 가운데 하나가 근원으로 돌아가자거든요. 아드 폰테스인데, 예, 우리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2번, 사무엘은 왕을 뽑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18절 가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거늘. 예, 18절은 애굽인의 손과 모든 압제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산물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심으로 400년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끝없이 그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번 19절 보실까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예,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앞에 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 많이 해 주셨는데 너 아직도 왕을 구하고 싶니? 이거 포기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3번, 왕을 선택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보였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오게 하였더니 마드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예,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예, 그 1,000명씩 중에서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요. 그 베냐민 지파 1,000명 안에 그 한 가족 한 가문당 10명씩만 있어도 100개 가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는 마드리 가족 가문, 그리고 그 마드리 가족 가운데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이니까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예, 그 뭐 사사기 후기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온 지파가 멸절당할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왕으로 뽑힐 확률은 12,000분의 1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기름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아서 등극하게 하십니다. 디번 왕으로 뽑힌 사울은 외모가 어떠하였습니까? 예,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더라. 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머리끝이 자기 어깨까지 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뭐 지금보다 크지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60, 70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사울의 키는 거의 190에서 2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그 사울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울이 뽑힌 것을 보고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는 더 이상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찬성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26절 찬성한 사람들은 예,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예,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예.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어떤 불량배라고 합니다. 예, 모든 일에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습니다. 100% 찬성, 100%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의 왕이 됩니다. 나는 내 찬성한 사람들만 품을래 하면 그는 찬성한 사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한 사람들까지 함께 품으면 그 모두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징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하게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참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지금의 만남이 미래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오고 이어갈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익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서가거나 아니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멀리 보내고 뒤서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흘러가면 자기들도 흘러가고 멈추면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가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으면 서야지 하나님께서 악셀러레이터를 밟는데 자기는 브레이크하고 서고 하나님께서 서자 그러는데 악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거 우리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맞게의 뜻입니다. 답은 사울의 부르심의 출발은 아름다웠다입니다. 사울의 부르심의 출발은 아름다웠다. 이 뒤에 한 단어 더 넣으면 아마 그러나가 될 것입니다. 예, 사울은 왕이 되기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몸을 써서 전쟁을 치러야 일이 많은데, 예,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니까 싸움에 굉장히 유리한 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비극은 출발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처럼 유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의 태도와 중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뭘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때처럼 뭐 무슨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 다 갖다 내자는 거예요? 예. 안 갖다 내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예. 그런 정신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였다. 죄송합니다. 사울의 삶과 신앙에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했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삶과 신앙에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했다. 그 사울의 패위 이유를 역대상 10장 13, 14절 제가 써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사울이 표면적으로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길보아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이유가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좋은 시작과 좋은 마침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마침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 등이 있어야 동의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좋은 출발을 하였다가 지금 그 처음 정신을 잃고 있다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의탁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올해의 구역장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복된 연말 연시가 되기를 예,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울이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증받고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자랑하며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을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참 많이 불순종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고서도 짐짝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오묘하고도 신비하며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베푸신 은혜가 값싼 것으로 전락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값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여 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며 섬긴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